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스더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부터는 구약성경 에스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사람의 이름이죠. 그러나 이 본 서신의 저자가 확실히는 하지는 않지만 대개 성경학자들은 적어도 이 경건한 학파에 서 있는 학자들의 그 내용을 보면 모르드개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인데요. 에스더는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책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본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나 호칭조차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방 왕은 192회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음으로도 기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는 뭐 에스더에는 뭐 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대개 보면 신약에 인용이 되지 않았어요. 에스더에 대한 언급이 이제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방의 미신들이 언급되어져 있고요. 당시 알려진 온 세계를 지배했던 위대한 이방 군주의 궁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런 면에서 이 에스더서는 참 특별한 성경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본서가 특별한 것은 책의 이름이 여인의 이름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상 여인의 이름은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이렇게 주제가 되고 했던 그런 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인의 이름을 딴 책은 성경에서 요거 말고 또 한 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서신을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나 저는 여기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여인의 이름을 제목으로 하는 책 뭐죠? 룻기가 있죠. 그리고 에스더 이렇게 두 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 관하여 구속의 이야기 룻기 그리고 섭리의 이야기 에스더 이러한 제목을 붙일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 매기 목사님이 또 책을 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속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며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계신 것이죠. 에스더서는 섭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를 섭리를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섭리를 통하여 자기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대하여 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신명기 39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얼굴을 그들에게로부터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면서 그늘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요. 그러므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에 관한 기록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행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었던 70년, 즉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칙령이 발표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약 6만 명, 한 약 6만 명 정도 돌아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학계, 스가랴서, 뭐 그 당시의 기록을 해놓은 역사서들인데요.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대부분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참 유사한 환경에 놓여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유사한 환경이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알잖아요. 돌아온 백성들은 아마 200만 정도이고요. 오늘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약 16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유태인들에 대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백성들이 고향에 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저는 당시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병행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십만 명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된 후에도 명령을 따라 돌아갔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대부분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칙령이 발표된 후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그 바벨론에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를 곧 그들의 체험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에스더서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섭리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위대한 교리들은 구약의 책들 가운데 이미 제시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에서 가르치신 구속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 구속의 사랑의 측면이 룻기에 나타나 있고요. 또 욥기서에는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부활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교리들은 구약의 책들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에스더서는 무엇을 가리키냐?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외국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더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멀리, 뭐라 그럴까요? 좀 떠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 포로로 된 땅에 왔을 때 우리가 이국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노래할 수 없어서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사실상 시온은 쓰레기와 폐허더미였는데 그들은 그곳에 가기를 뭐라 할까요? 처음에는 원했더랬는데 점점 지금 살고 있는 이 바벨론, 거기에 뭐 땅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언약을 세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137편 6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들은 모국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서는 아주 주목할 만한 독특한 성경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으셨나요? 잊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섭리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섭리란 무엇입니까? 잠시 신학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신학적인 정의를 원하신다면 섭리란 하나님께서 산 것과 죽은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 유용한 목적을 그 모든 것들을 것을 유용한 목적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좀 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섭리,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하나님의 우주 역사에 좀 더 큰 틀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국 승리하리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우주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벗어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사건들이 주장하며 인류를 이끌어간다. 뭐 에모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 사건이 무슨 세상을 이끌어가요. 뭐 사람이 역사를 만나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그것이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주관하심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세계, 특히 인간과 하나님과의 섭리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세 가지 표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창조입니다. 우리는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좀 더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진화론, 사실 과학적으로 저는 설명하기 좀 저는 힘들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 요 근자에 계속해서 이 창조과학의 주관으로 우리 김명현 교수 오셔서 요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창조과학의 그분들의 설명을 들으니까 참 이 창조론이 여러분 정말 과학적이에요. 진화론은 설명 안 되는 게 사실 너무 많아요. 가정이죠. 그러나 창조론 가운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창조된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지구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진화론하는 사람들은 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창조론을 주장해보면 간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러면 쉬워져 버리잖아요. 두 번째 설명은 계시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계시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말 우리가 접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창조를 믿든지 인간이 우리를 믿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주에 대한 세 번째 설명은 없어요. 이건 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은 보존입니다. 보존. 이 말씀은 참 놀라운 거거든요. 이 우주가 한데 뭉쳐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한데 결속시키는 접착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우주를 시계처럼 움직이며 조금 더 틀리지 않게 말이죠. 정교하게 정확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을 향하여 작은 기계장치를 보내죠. 이 위성을 쏘죠. 근데 그 위치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내고 말이죠. 뭐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이 보존이 막 움직여버린다면 사람들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명한 그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표현들을 잘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어쨌건 여러분이 섭리하신다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 한 곳을 좀 소개해 볼게요. 창세기 22장 7절로 8절인데요.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게 2000년 좀 오래전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 그리고 또 15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사건 이후 한 1500년 거의 한 1900년 요 전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박 골고다 언덕 위에 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섭리란 인간사 가운데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운전하지 않으신다면 뒷좌석에 계시는 그 승객들은 참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셔야 평안하고 안전하고 의롭고 올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1장으로 들어가 보죠. 1장 1절 말씀인데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먼저 우리는 아수에로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말은 높으신 아버지 또는 존귀한 왕 이러한 뜻이에요. 시저라는 말이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의미하는 것처럼 아하수에로도 특정한 시기의 바사왕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바로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뭐랄까요? 그 호칭이잖아요. 호칭. 이 애굽의 왕의 호칭이요. 저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아수에로는 바사의 크셀룩세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사실상 그 나라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기 때문입니다. 크셀룩세스는 서양을 정복하는 동양의 마지막 노력을 경주했던 사람입니다. 1907년에 바사의 비히스툰 바위 위에 새겨진 다리오 왕의 비문과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영국 박물관에서 발행된 책이 있는데요. 그때 아하수에로와 에스더가 이사야 43장 28절, 45장, 45장 1절에 나오는 고레스의 부모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인도에서 에디오페이라는 대제국을 다스렸던 왕이거든요. 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중심지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지역까지 좀 이르르고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에스더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러한 잔치는 오늘날 사람들이 시도하는 잔치에 비할 바가 아니었겠죠. 그 왕국이 말이죠. 127도나 되었으니 참 여기에서 각각 대표들이 뽑혀왔거든요. 그래야 해서 그 잔치에는 1,000명 또는 2,000명 정도가 참석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얼마나 호화스러운 잔치였겠어요. 뭐 수백만, 수천만, 수억 원의 돈이 들었겠죠. 세계 역사상 기억될 만한 커다란 잔치였을 겁니다. 이러한 장소에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을까요? 그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면서 그늘에서 그들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을 봐보세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181일 동안 아수에로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181일 하면 이게 며칠이에요? 한 6개월 정도 되는 건가요? 368이잖아요. 6개월 정도 되네요. 참 그 6개월 동안 완전히 산의 진미로 그 사람들을 먹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프랑스의 루이 15세의 아버지는 이 나라의 이러한 잔치에 사용된 국고와 거기에 동원된 기사단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왕이 그러한 잔치를 계속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루이 15세를 위하여 재물을 담당했던 사람은 그가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얼마나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크게 벌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러한 잔치는 고대 이 동방과 부와 사치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자기 왕국의 사방에 있는 귀족과 방백들을 불러 모두 불러들여가지고 그리스 나라를 침략하고 당시 세계 정복의 통치자로 군림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려는 목적에서 그러한 잔치를 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는 이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러한 목적을 거의 달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개혁이 결국 실패하고 권세가 동방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리라고 예언하시지 않았다면 그 왕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자기의 방백들과 통치자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자기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알리고 싶어 했겠죠. 당신들이 말이야 뭐든지 하면 내가 지원하겠다. 절대적으로 나만 의지해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그는 이처럼 대규모의 이방 잔치를 벌림으로써 자기의 세력을 얼마나 정말 자랑하고 나타내고 싶었겠어요. 그 잔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교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불경건한 잔치였습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영적인 교훈을 전혀 여기에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제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이방의 궁전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계신다. 우리 보고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 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배제된 것처럼 이 사실에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건들을 주장하고 계시고 당신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와 하나님의 보편적 역사하심들을 우린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스더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